한국의 강남의 어떤 교회 다 아십니까? 새벽기도에 새벽기도 4시 하면 3시부터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줄을 서가지고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린대죠. 1시간 전부터 깜짝 놀랜대죠.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강남의 서초 땅에 새벽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하철 첫 지하철이 문이 열리자 말자 마치 파도더미가 밀려오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놀라죠. 아니 이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기도 하고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한국 교회들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대단하죠. 새벽부터 수천 명이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예배당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한 시간 전부터 오는 사람들 간이용 의자까지 들고 와서 더더구나 추운 겨울에 뭐 저 모퉁이에 있는 명일동에 수만 명이 모여서 새벽마다 절기 때마다 기도회를 하면은 전 세계에 모여있는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여오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한국 교회가 새벽에 모여서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다섯 번까지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언젠가 한번 간 적이 있죠. 새벽 기도회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숨이 막힐 만큼 앞에서 보면 수만 명이 마치 전사들처럼 기도하러 모여있는 그 자리에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얼마나 그 열기가 뜨거운지. 그런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야 이거 한국 교회의 힘이야.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 기독교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큰 축복이라고. 우리 교회도 미국에서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 많은 분 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새벽 5시에도 하고 6시에도 한다고 그러면 아 어떻게 하냐고, 새벽 5시에 오느냐고. 그래도 몇 명은 오니까 한다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고 이건 축복이기도 합니다. 벌써 네 번째 새벽 기도회 그리고 다섯 번째 한 주간이 마무리되는 이 금요일날 새벽 기도회 그냥 헛수고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또 다른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쉽게 비바람 폭우 속에도 넘어지지 않는 나무처럼 하나님이 심겨준 나무처럼, 그래서 때로는 언제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물만 마셔도 살찐다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영적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는데 어찌 쉽게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쌓는 기도의 제단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가끔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경험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God's experiencing, processing life style.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세상을 경험합니다. Worlds, experiencing, processing, lifestyle. 세상에는 성공도 실패가 있죠. 기쁨도 슬픔도 있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강도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악한 사람, 때로는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 세상을 경험하는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강자가 살아남는, 때로는 게임 법칙을 통해서 승자가 이기는,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갖고 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하고 어떤 수칙이든지 간에 권력을 또는 돈을 붙잡아서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강자가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그래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세상 속에 있는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 속에 있는 어떤 행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프로세싱하는 신앙의 여정을 갖고 있는 전의의 인생이라면, 그와 함께 했었던, 출발도 함께 했었고 적어도 10년, 20년 가까이 함께 있었던 롯이라는 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세상을 경험하는 그런 프로세싱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사람으로 구별, 확연히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역시 실패도 경험하고 나쁜 사람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고통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속이는 사람, 속임을 당한 순간 속에 그 세상 속에서, 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때로는 실패와 고통과 압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갑니다. 경험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는지를 깨달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한 모퉁이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셨지만은 10년, 20년이 지나가면서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거절당하는 듯한,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속임을 당하는 듯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걸어갔었지만은 그 말씀이 왠지 멀어지는 듯한 느낌도 가졌었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던 것도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그 때로는 버려진 아픔, 때로는 핍박과 탄압, 때로는 조소 속에서도 기도의 제단에 끈을 놓지 않았고 그 기도를 싸우며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 그는 일생 속에서 아픔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때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고 그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보도록. 일부러 쇼한 것은 아닙니다. 롯은 같이 출발하고 같이 다녔던 여행이었지만은 세상만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공만 눈에 보입니다. 물질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용할 사람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익을 추구하며 행복을 붙잡고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실패했을 때 가슴 아파하고 속임을 당했을 때 원망하고 그리고는 상처당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비겁할지만은 성공해야 하고 약자이지만은 승자처럼 승자 앞에 무릎을 꿇듯이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살아가는 스타일이 롯이라는 사람의 스타일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을 경험하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실패, 성공, 아픔과 기쁨만, 그것만 눈에 보이고 그것만 추구하고 그 자리만 쫓아가고 그 사람들만 붙잡으려고, 그것이 마치 힘인 줄 알고 그것이 마치 권력인 줄 알고 거기에 행복한 줄 알고 쫓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통, 고난 속에서도 더 멀어질 수 있는 핑계가 얼마든지 많았음에도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도 여기까지 쫓아왔고,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누구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딜 가야 안심합니까? 어디 가야 피난처가 됩니까? 누가 나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까? 여기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주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 롯이 적어도 12년이 지난 세상 속에서 성공을 꿈꾸며 살아갔던 이 롯이라는 사람, 12년이 지난 13년째가 되는 날 그가 살고 있었던 소돔성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터지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을 앞에 두고 떠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피신하는 사람, 아니면은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 13년째 그리고 14년이 되자 말자 그들이 걱정한 대로 전쟁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가, 최초의 역사 속에 일어난 전쟁의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북쪽의 네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네 나라, 남쪽의 소돔성 베라 왕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고 고모라성의 왕 베라스라는 왕을 중심으로 한 비라스라는 왕 중심으로 한 다섯 나라, 이 전쟁 마치 세계 전쟁처럼 가나안 땅에 일어난 역사적으로 최초의 전쟁, 시딤쟁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시딤 전쟁이라고 불리워지는 전쟁이 성경 역사 속에서 최초로 터졌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왜 이 이야기를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된 하나님 말씀 속에 오늘 우리를 향하여 전달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아침부터 일어나면서 아이들 깨우면서 밥 먹이면서 학교 보내면서 전쟁이죠. 전쟁이다, 전쟁이다. 아이들이 학교 가면 편할 것 같습니까? 친구 만드는 게 쉬운 일 같습니까? 영어만 하면 다 미국 아이들 같습니까?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든 전쟁을 우리 아이들은 학교 다니면서 다 경험했었습니다. 직장에 간다고, 뭐 인정받는다고, 오랫동안 있었다고 쉽게 이루어졌습니까? 윗사람은 꽉꽉 짓누르고 있죠. 밑에 사람들은 온갖 기회를 틈타서 스물스물 기어오르고 있죠. 이거 양쪽에서 때로는 압박을 당하고 있죠. 책상을 지키고 있지만 전쟁터입니다. 안 보이는 눈치를 봐야 하고 때로는 인종차별도 느껴야 할 만큼 전쟁터. 가게를 지키고 사업장도 이루었지만 저절로 이루어졌어요? 몇십 년 동안 그 사업장 하나 일구는데 그냥 우습게 우연히 이루어졌다고요? 아니에요. 가게 오는 손님들, 별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뭐 환자들, 별별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조그마한 실수 하나 가지고 생태집을 잡고 심지어 수하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내 아니면 이 가게 금방이라도 망하는 것처럼 의시되는 사람들, 별별 사람들 다 있어요. 참아줘야 되고 견뎌야 되고, 아니 때로는 돈 때문에, 아니면 때로는 이 사업장 일구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참아가야 하고, 아니 속이는 사람 만나야 하고 등치는 사람도 만나야 하고 배신자도 만나야 하고 내 가까이에서도 말이에요. 전쟁터입니다. 회사라고 편합니까? 이 회사 저 회사 무슨 입찰을 해야 될 때, 무슨 경쟁을 해야 될 때 정말 피말리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뭐를 입찰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온 세상도 전쟁입니다. 때로는 약육강식이라고 하고 승자의 법칙이라고, 게임 법칙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요즘 끝까지 버티는 자가 살아남는 자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비굴하고 비겁한 한이 있더라도 살아남아야 돼. 이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이야. 약속 바른 건 상관없이 너가 이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야 돼. 그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롯은. 근데 어느 날 전쟁이 터지고야 맙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뭐 집은 안전합니까? 사업장에서 가게에서 집으로 돌아가면 나를 수고했다고 왕처럼 대접할 수 있는 아내가 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큰 소리 칩니다. 아니 자식은 언제부턴가 자기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내 비율을 맞춰달라고 하는데, 집안에 그렇게 힘겹게 일하다가 집으로 들어가도 역시 집안도 전쟁터입니다. 긴장이 있습니다. 어디가 안전합니까? 더더욱 우리의 전쟁이란 영적인 전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표준을 정해놓고 세상은 바라보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때로는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참아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대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평균보다도 못하거나 했을 때 비난거리가, 조롱거리가 찾아옵니다. 교인이 뭐 저러냐고, 당신이 무슨 집사냐고, 당신이 무슨 장로냐라고. 우린 그런 영적인 부분까지 끌고 안으면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 그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수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자기의 힘, 능력, 과시하고 자기 가진 것이 권력인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318명 그 군사 힘만 믿고 이긴 것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어느 순간순간 속에도 하나님을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쪽에서 14년째 되는 날 엘람이라는 나라, 지금 같으면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그 전체를 어울려줬던 엘람이라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맹주였던 그돌라오멜 왕, 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그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를 얻었습니다.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를 돈으로 사고 있었던 거죠. 세상은 그것을 팍스라고 하죠.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티카나, 팍스 아메리카나,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정치력이나 그 힘을 통해서 외교를 맺고 또는 혈맹을 맺어서 그 힘을 빌려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 평화를 얻는 것 공짜 없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쳐왔는데 남쪽에 있는 소돔성의 왕이었던 베라를 중심한 남쪽의 왕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건 배신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반역이 아니라 혁명이죠. 자기들은 당연하죠. 자기들도 또 먹일 식량이 없는데 조공을 갖다 바치라고. 한 해, 두 해는 가능하지만 계속적으로는 이건 백성들 보기에 너무도 민망합니다. 백성들만이 아니죠. 노예들을 포로로, 아니 노예들만이 아니라 기술자들만이 아니라 여자들을 공녀로 갖다 바쳐야 합니다. 자기 딸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난한 집의 딸들을 보내버리는 그들의 슬픔을 아는 임금들이라면은 내 딸이 안전하고 잘 나가는 귀족들의 가족들이 괜찮다면은 그게 괜찮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반란하기 시작하죠. 12년이 지난 13년째 그래서 모의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동맹을 맺습니다. 북쪽의 그돌라오멜 왕을 우리가 치자라고. 고려시대에 몽골에 조공 많이 갖다 바쳤습니다. 여자들 많이 끌려갔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녀라고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몽골에 징기스칸 후임들에게 나라에 갖다 바쳤습니다. 얻어진 평화를 위해서 그래라도. 조선시대는 정말 명나라에 갖다 바친 조공이 얼마였습니까? 한국에서 나는 인삼부터 시작해서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려시대 국민왕 이후에 또는 조선시대 강해군 시대 이후에 점점점 조공에 대한 반역이 꿈꾸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독립을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남쪽도 그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 전쟁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이 그돌라멜 왕은 남쪽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짓밟고야 말았고 그 반역을 꿈꿨던 배신이라고 말했던 이들은 결국은 망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전쟁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쪽 나라 베라라는 왕은 적어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고 여겼고 적군들이 가지고 있는 약한 틈이 엿보이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자기들 땅에는 역청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들을 유인해가지고 역청에 있는 자리로 집어넣기만 하면 우리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그들은 순식간에 넘어지고야 말았고 적군들을 이끌어서 역청의 늪지대에 빠뜨릴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꾀에 자기들의 함정의 전략에 넘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 유명한 포에니 전쟁의 1차, 2차, 3차, 4차에 그 한니발이란 장군이 로마를 침략할 때 바다로 안 하고 한 번은 알프스 산을 넘었지 않습니까? 코끼리를 이끌고 깜짝 놀랐죠. 로마 근처까지 공격해 왔던 것처럼 마치 그랬던 것처럼 이 그돌라멜 왕은 우회해서 그들을 침략했고 그들이 도망가면서 자기들이 계획했었던 역청지대에 빠지고야 말았고 그리고는 그 나라는 그 민족은 순식간에 망하고야 말았고 그리고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이 롯이라는 사람 성공을 꿈꾸며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꾸며 세상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용하며 그리고 어느 순간 속에도 비굴할 정도로 돈을 모으려고 악착같이 살았던 이 사람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야 말았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닥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물의 사람 그리고 아넬 사람 또 에스골 사람들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강 이쪽 편에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의 민족은 아브라함과 사실은 가까이 시간을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기대에 부합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평균점 이상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 동네 아스골이나 아넬이나 이 사람 에스골이나 아넬 마물의 사람들에게 대단히 신뢰받았던 아브라함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갔던 그 자리 결국은 위기를 당했을 때 그들은 아브라함의 편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참는 거 그냥 내가 억울한 피해자로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아브라함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뛰어들면 큰일 납니다. 318명밖에 안 되는 자기들의 가병 그 하인들을 가지고 전쟁에 끼어든다고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전쟁에 이기고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인질로 노예로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약탈해서 끌고 간 기세 등등한 사기가 충천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왜 싸워요? 남의 일입니다. 왜 싸워요? 포로로 끌려갔던 롯의 이야기 때문에, 아니 그놈은 한번 당해야 돼. 내 밑에 있었을 때 얼마나 귀한 줄 몰랐지. 짐. 그러면서 한번 그렇게 한번은 그런 제대로 된 고통을 당해봐야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내가 그때 가서 이 물질을 가지고 도와줘서 데리고 오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는 그 즉시 일어서기 시작하죠. 그 동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몰랐다면 괜찮습니다. 알고 있는 이상 그것은 내 책임도 있습니다. 내가 못 들었다면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은 이상 장신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전달했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들은 이상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명, 그것이 나의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콜링 이상의 미션이기 때문입니다.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두 종류죠. 뭐가 이래? 이건 뭐 안 돼 있어. 그래서 떠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 이런 이건 부족하네. 아 이건 내가 채워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 아무튼 이 전쟁은 시작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전쟁이지만 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동시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하나,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하나님, 애굽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기가 막힌 웅동이에서도 나의 부르짖음을 마치 들으신 것처럼 나를 이끌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가죠. 전쟁의 승패는 전력의 차이, 전쟁의 승패는 무력의 차이, 무기의 차이가, 전략의 차이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만 하더라도 뭐 길어야 3개월 끝날 줄 알았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그렇게 판단했고 정확히 그렇게 진단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했었죠. 지금 2년이 훨씬 지나, 1년이 훨씬 지나갔습니다. 왜요? 전쟁은 무기의, 전략의, 인간에 의한 것만 아니기 때문에 전쟁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역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메가더 원수, 메가더 장군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 전쟁에 아브라함은 순식간에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추격합니다. 적어도 100km, 120km가 되는 거리에 있는 그들을 추격해서 따라잡습니다. 아마 밤중이었을 거라고 봐요. 318명밖에 안 되는, 많아야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가서 1,000명 정도, 아니면 더 많아 2,000명 정도지만은 2만 명 이상이나 되는 북쪽 연합 동맹군과 싸운다는 거 간단한 문제는 절대로 아니었지만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가족의 미래도 다 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재산도 다 걸어놓아야 합니다. 뭐 아니면 돌아오고 전체를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전쟁 그냥 게임이 아닙니다. 전쟁 한번 해는 거 타협도 아니에요. 누군가는 죽어야 하고 누군가는 살아야 하고 누군가는 종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는 그 전쟁을 일어섭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까지 고난 속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점점 경험했었던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이름을 불렀지만은 당장 눈에 보이는 살이 찌고 눈에 보이는 근육이 생기고 눈에 보이는 어떤 대단한 장군처럼 점점점 그렇게 위엄 있게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헛된 짓 아닌가? 때로는 내 건강을 위하여 새벽 일찍이 나가서 조깅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나가지만은 새벽 일찍이 나가서 교회 가서 기도한다는 게 왠지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아까워요. 굳이 내가 왜? 내 몸에 좋다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아니 여기저기 다 주문해서 몸에 좋은 거 다 걸치고 몸에 좋은 거 먹지만은 그러나 왠지 교회 가서 시간 보내는 거 이상하게 헛수고 같고 낭비인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겠지만 아브라함, 그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끊임없이 기도의 제단을 쌓았고 놀랍도록 때로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던 아브라함, 그것이 믿음의 근육, 믿음의 힘, 뿌리가 되어서 결국은 이 전쟁 속에서도 핑계되지 않았고 결국은 이 전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그 약한 마치 기드온의 300명, 스파르타 군대의 300명 여기에서 나왔겠죠. 아브라함의 318명은 그 북쪽 군대를 순식간에 짓밟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것이 그의 믿음의 힘이었고 능력이었고 믿음의 검이었습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기도의 검이었습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부모님이 떠나면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지나가면서 말래요. 유학을 보내고 다른 지역으로 직장으로 보내면서 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면서 남편이 미국의 자식들을 만나면서 세상 조심해야 돼. 너 마음 같은 사람 없어. 맞아요. 세상 정말 악한 곳이야. 정말 사람들도 조심해서 사귀고 만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전쟁터야 살벌하다고. 그렇게 걱정이 되어서 유언처럼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분은 너 이 세상 말이야 힘든 곳이야. 그러나 너 믿음으로 살아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동행하실 거야. 내가 기도하잖아. 하나님이 약속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속는다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살 수도 있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여정을 떠나면서 때로는 우리 앞서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승리케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야.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이 아침에도 기도의 제단을 위하여 쌓으러 온 여러분에게 임하는 새로운 한 해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약속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